야고보서 4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 네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함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19절부터 27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것을 안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우리를 말하도록 유혹하고 말함은 화를 타오르게 하는 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인다면 우리의 화를 식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강화시키기 위한 야고보의 말은 구약의 잠언의 어조를 닮았습니다. 20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하여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화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쓸모없습니다.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 21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하여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 안으로 심겨져서 우리의 혼을 구원을 위한 과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의 식물로 비유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저항 없이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의 문맥에 따르면 우리 혼의 구원은 환경의 시련을 견딤과 욕심의 유혹을 대항함을 포함합니다. 우리 혼의 구원에 관한 야고보의 관점은 약간 소극적이며 우리의 혼이 새롭게 하는 영에 의해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의 형상에까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의 관점만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야고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저서에서 심긴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말씀이 생명에 속함을 나타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말씀을 우리 마음의 토양 안에 심겨진 산식물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은 심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토양 안에 심겨진 후에 말씀은 자라서 우리 혼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을 소유합니다. 21절은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온유함은 공손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온유함은 저항 없는 순종함을 뜻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순종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아멘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찬송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심긴 말씀을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농부에게서 씨를 받고 하늘로부터 비를 받기 위해서 열려있는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으로 심고 뿌리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후에는 자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자랄 때 우리의 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긴 말씀 1장 14절과 15절에서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혹이 욕심과 관계 있음을 봅니다. 더욱이 욕심은 혼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시련을 견딘과 유혹을 대항함 둘 다를 포함합니다. 핍박과 시련과 유혹은 대부분이 우리의 혼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새 차를 도둑맞았다면 그는 이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는 혼 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형제가 직업을 잃었다면 그도 또한 혼 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혼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적했듯이 고통을 견디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로 선한 자들인 우리는 또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유혹을 대항합니다. 말씀을 통해 양육됨. 만일 우리가 유혹을 대항하려 한다면 우리는 심긴 말씀을 받음으로써 양육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 먹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여전히 영양분 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명에 있더라도 여전히 매일 양육이 필요합니다. 만일 내가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일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원칙은 신성한 생명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는 여전히 영양분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심겨진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성경 앞에 올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는 매일 훌륭한 아침 식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침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심겨진 말씀을 얻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심으실 때 이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양육하며 우리 영을 강하게 합니다. 일단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영은 우리의 혼을 떠받칩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혼은 고통을 견디는 힘과 유혹을 대항할 힘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심겨진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혼의 구원을 체험함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의 혼이 이런 방법으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시련과 유혹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어떤 형제가 심겨진 말씀을 통해 양육되지 않는다면 그의 혼은 직업을 잃거나 약간의 돈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잃음은 항상 우리의 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혼은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떠받쳐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혼은 오직 심겨진 말씀을 통해 양육된 영에 의해서만 떠받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속사람 안에서 강건케 될 필요가 있으며 속사람은 영입니다. 그러나 영은 어떻게 강건케 됩니까? 영은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으로 양육됨으로써 강건케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으로 강건케 되어 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침에 우리가 약간의 시간을 들여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면 우리 영은 강건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혼을 떠받칠 것입니다. 이렇게 떠받쳐진 혼은 시련을 견디며 유혹을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강건케 되지 않고 우리의 혼이 강한 영에 의해 떠받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련과 유혹에 쉽게 패배함을 우리의 체험에서 합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매일 우리의 혼 안에서는 구원받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오히려 매일 혼에 대한 잃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혼을 잃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혼을 잃는지 압니까? 그것은 혼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하늘에 속한 공기가 부족한 구멍난 타이어라면 우리의 혼을 떠받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에 바람을 넣는 심겨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신선한 공기로 채워진다면 영은 강건케 될 것이며 우리의 혼을 떠받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혼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겨진 말씀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한 힘으로 충만합니다. 1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확실히 야고보서의 뛰어난 부분입니다. 매일 우리의 혼은 밖의 환경에서 오는 고통과 안의 욕심에서 오는 유혹에 의해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겨진 말씀에 의한 매일의 양육을 통해 우리의 혼이 떠받쳐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기를 거절하면 약해지고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기를 거절하면 그 아이는 먹는 것에 관해 순종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온유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이렇게 건전한 음식을 먹는다면 강해지고 건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완전한 법. 1장 25절에서 야고보는 완전한 법, 즉 자유의 법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법, 즉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완전한 법, 즉 자유의 법은 우리 밖에 있는 돌 위에 쓴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 생명의 법이며 주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왕국 헌법의 도덕 표준과 일치합니다. 의문의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다만 사람의 약함과 실패를 드러내고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는 속박의 율법입니다. 완전한 생명의 법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으로 분배된 신성한 생명의 기능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의문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도록 신성한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내내 공급하시기 때문에 자유의 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며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안으로 신성한 본성을 분배함으로써 우리를 조절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야고보는 이 법을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 규칙으로 간주했을지 모릅니다. 신약과 생명의 법. 완전한 법, 자유의 법에 관한 한 가지 해석은 완전한 법이 신약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회복력의 각주는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해석은 하나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가 자주 율법과 선지자로 불리웠습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구약이 두 부분, 즉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모든 책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포함한 구약의 나머지 책들은 율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약 전체를 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비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을 신약의 27권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거듭남을 통해 낳으셨을 때 이 법을 우리 존재 안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전체와 일치하는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법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즉 신약을 가리킨다는 것과 생명의 법을 가리킨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완전한 법은 한 면으로 신약 전체이고 다른 면으로는 우리 존재 안으로 새겨진 생명의 법입니다. 들여다보고 라는 단어는 완전한 법이 읽을 수 있는 어떤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완전한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일 뿐 아니라 신약을 가리킴을 뜻합니다. 생명의 법은 느낄 수 있지만 읽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법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생명의 법일 뿐 아니라 신약 전체임을 나타냅니다. 신약의 법의 원칙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기록되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되었습니다. 옛법과 새법의 차이점은 새법이 먹으로 기록되었고 우리 존재 안에 기록된 반면에 옛법은 오직 돌비 위에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이 새법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되었고 이 법은 신약 전체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법, 즉 자유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 신약의 법이 구약의 법보다는 짧지만 예법이 완전치 못한 반면에 새법은 완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법은 자유의 법이지만 예법은 속박의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생명을 분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속박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은 요구하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법은 사람을 종노릇의 속박 안에 데려왔기 때문에 속박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법은 생명을 주며 우리 존재 안으로 생명을 분배합니다. 신약의 법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분배된 생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 완전한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순수한 종교. 26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하여 누구든지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쓰레스코스로서 형용사입니다. 종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명사인 쓰레스케이아로서 형식적인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함을 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뜻을 내포합니다. 형용사는 신약 중에 오직 여기서만 사용됩니다. 명사는 이곳과 27절에서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사도행전 26장 5절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하여 야고보의 서신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의 서신만큼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형상을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충만과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확대되시고 살아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미덕들을 표현하기 위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살 수 있게 하는 신성한 씨인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신성한 출생과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등대인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신약의 특징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음과 자유의 완전한 법과 내주하시는 영과 교회에 관한 약간의 부분을 강조하며 신약의 가장 뛰어나고 경륜적인 두 가지 특징인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서신에 의하면 그는 매우 종교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첫째로 여겨진 것은 아마 그가 종교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실행에 있어서 완전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계시 안에서 강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낡은 유대교의 배경에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 안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와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에서 증명됩니다. 1장 26절에서 야고보는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종교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혀를 제갈먹이지 않음은 빨리 말하는 것이며 제한 없이 느슨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며 양심을 속이며 마음의 생각을 속입니다. 27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방문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이 말은 구약의 명령의 요소를 암시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데 관한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고보의 관점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방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서 완전함의 적극적인 특징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것으로서 완전함의 소극적인 특징입니다. 세 가지 중점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세 가지 중점들, 즉 신성한 출생과 심겨진 말씀을 받음과 자유의 완전한 법이 다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신성한 출생을 위한 생명의 씨입니다. 이 씨를 받아 거듭난 후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따르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 안에서의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21절에서 따르면 우리에게 매일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한 심겨진 말씀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25절부터 27절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과 합당한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의 완전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생활은 사랑인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고 거룩인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됩니다. 소극적인 야고보서 1장은 시련을 견딤과 유혹을 대항함을 다룹니다. 사실상 1장의 내적인 내용은 신성한 말씀의 세 가지 면으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거듭남을 위한 진리의 말씀과 둘째로 혼의 구원을 위한 심겨진 말씀과 셋째로 자유의 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전체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이 우리 존재 안에 원칙으로 심겨진 생명의 법을 가리키며 보았습니다. 이 속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본성을 따른 생활, 즉 사랑과 거룩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다룬 세 가지 중점은 각각 신성한 말씀에 관계됩니다. 첫째, 거듭남을 위한 진리면의 말씀이며, 둘째, 매일의 혼의 구원을 위한 심겨짐의 방면에 있는 말씀이며, 셋째, 세 법인 신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거룩한 본성에 따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적 원칙이 되도록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된 법입니다.